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의 세 번째 책의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류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상생활 내내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본문을 빠져들면서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의 한 측면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 우리 모두가 묻는 질문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변의 광범위한 실존적 질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우주에서의 기원,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문화에서나 역사에서 보나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요약하면 실제로 핵심 역할을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실제로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종류의 사상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이 주제에 관한 책들이 많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또 설교도 많이 있고 토론도 있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해체에 대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들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독교라고 하면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저를 그들의 아빠로 만들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완벽한 아빠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들의 아빠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딸들에게 누가 아빠냐고 물을 때 그 내 딸들은 제 아빠는 브래드 목사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브래드 목사님은 아빠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정의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시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묘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상호작용은 하나님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상호작용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들이 수수께끼를 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대답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발견한 것에 비추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렸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며 여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이 구절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것을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죄 많은 여자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종교 및 문화, 엘리트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따른 바리새인 한 인물은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 만나서 토론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녁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서 이것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관계를 초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서 자신의 명성을 걸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에게는 시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장면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땅에 쿠션 위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그들의 발은 명백한 이유로 테이블에서 멀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면 하인이 맷돌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 대중, 특별한 저녁 손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테이블 주위에 머물며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인물을 만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문화적, 종교적, 엘리트가 아니며 사실 그녀는 정반대입니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당시에 알려진 죄인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매춘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두 인물을 보면 여기에는 사이먼이 있습니다. 사이먼은 존경받고 힘있고 풍부한 사람이고 반면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명성이 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부도덕합니다. 이 두 인물들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한 가지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둘 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매혹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 여자 인물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문화적으로 왔다 갔다 거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자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위해 발을 씻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부유한 사람들 안에서는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녀가 예수님 뒤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직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우는 동안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를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기름을 취하여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관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시몬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테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이먼이 이 여자를 비판하거나 바보로 판단했다는 것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을 보면 그는 완전히 그녀를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사이먼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까? 보십시오. 사이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그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의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계관에 따르면 그의 종교성 브랜드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선지자라면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것을 사이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시스템과 구조에 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아니면 그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이먼은 자기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그녀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녀는 문화적 구성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사회 규범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그의 감성을 침해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먼이 얻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사이먼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녀가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토론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관계를 원합니다. 사이먼은 조건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녀에게 목에 담았던 그 향수는 아주 비싼 향수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 결정이나 재정적 희생 그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매춘부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예수님께 응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시몬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여자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해에 맞추려고 하고 세계,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목표, 나의 우선순위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끔 저녁시다에 초대하고 정중한 대화를 나누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에게 사랑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건에 있다면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야기에서 같이 시몬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탁자 맞은편에 있는 시몬을 바라보며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두 남자가 한 사람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은 더 많이 빚을 짓고 더 한 사람은 덜 빚을 지었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돈을 갚을 수가 없다고 말하십니다. 그는 두 사람의 빚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할 것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이먼에게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 마사이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사이먼을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만일 예수님이 비인격적이셨다면 그는 시몬의 생각과 행동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주는 한 여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느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정하십니까?